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란은 지난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미사일의 정확한 종류와 위력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5년 채택한 결의에서 이란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따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열강들이 너무 적은 것을 얻어내면서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란 핵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해왔지만 최근 살만 사우디 국왕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핵합의의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조만간 난민 보호 문제를 다시 주요 과제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난민 보호와 관련해 강력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취해진 조치들이 일시적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도 오랜 난민 신청 절차를 거친 뒤 결국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근심과 혼돈, 상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금지한 120일 동안 2만 명의 난민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잠정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시민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목소리를 내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음을 보여준다며 신념과 종교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한다는 개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셀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새 법무장관 대행으로 데이나 벤테이 씨를 지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적어도 7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최근 이틀간 동부 도네츠크 등에서 벌어진 교전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들이 탱크와 다련장 로켓포를 동원해 먼저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을 모색하고 있는 도네츠크의 반군 지도부는 정부군으로 인해 민간시설이 큰 피해를 입어 외딴 마을들의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한 달 만에 발발해 지금까지 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의 이슬람 사원에 총격을 가해 6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알렉상드르 비소네트라는 이름의 20대 프랑스계 캐나다인 대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게는 6건의 1급 살인 혐의와 5건의 살인기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총격사건 당시 사망자 외에 부상자 8명 중 5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쥐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사건 희생자들은 단지 그들의 종교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화성과 목성 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옌화 중국 국가항천국 부국장은 오는 2020년 첫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차 화성 탐사는 화성 표본을 가져와 화성의 구조와 성분, 환경 등에 대한 연구로 진행된다고 우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아울러 목성 탐사와 관련해 탐사선을 목성 측에 가까이 보내 근접 비행을 실시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맞아 가족과 친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났던 중국인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춘제 연휴 기간은 엄청난 돈이 오간 춘제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춘제 연휴 사흘간 중국 내 관광객이 1억 9,500만 명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간에 관광 수입이 자그마치 2,350억 위안, 그러니까 약 330억 달러로 지난해 비해 1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국가여유국은 중국 내 관광시장이 춘제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무엇보다 소비가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 국내 관광의 경우 공원의 명절 나들이나 옛 도시 관광, 온천 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가 하면 춘제 연휴 기간 극장가도 특수를 맞았습니다. 이 사흘간 중국 영화 매출액은 13억 위안, 약 2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새해 첫날엔 역대 최대 하루 매출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내수시장의 무시무시한 구매력을 과시했다고 하네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또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하 1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가 되겠고요.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0도, 함흥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영국의 여가수 다이도의 노래입니다. 조용한 시간,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Quiet Times. 함께 하시죠.
You ask me where I go tonight, I go back to today last year. When we knew how to make each other happy and there was hope of it. It's hard enough to feel the world as it is and hold on anything without these quiet times coming round here. I'm gonna have to run away, I'm sure that I belong some other place. And I've seen another side of all I've seen, it keeps me wondering where my family is. It's hard enough to see the world as it is and hold on anything without these quiet times coming round here. And I miss you and I want you, I can have you even when you're here. I suppose I have to take you with me, broken mind, I'd rather leave you here to forget everything you've seen and known, erase every idea. And if you walk up in the street and you hold my hand and smile, well, I won't be taken in, 'cause I know how it turns out, and it takes me back to these quiet times coming round here. And I miss you. You're not coming back, and I need you, but I can't have you, even when you're here, and I miss you, and I want you, but I can't have you.
When you're he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에 반년 만의 일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을 방문 중인 프랑스 외무장관은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핵합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교육과정에 공식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오늘 문부과학상 기자회견 내용 살펴보겠고요. 미국 정부의 특정 국가 출신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항의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취소해달라는 온라인 서명에 15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군요.
네. 이란 정부가 지난 일요일 수도 테헤란 동쪽 209km 지점에 있는 샘난 인근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어제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파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이 미사일이 남쪽으로 향하다가 대기권 재진입 운반체가 폭파되면서 1046km 비행 후 낙하했다고 미국신문 뉴욕타임즈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고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미국의 요청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이란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요. 이 결의 2231호는 이란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잠보리 결의 2231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핵 개발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핵합의 직후에 유엔은 이란에 대해서 앞으로 8년 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결의 2231호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핵합의 이전이었던 2010년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하는 비슷한 내용의 결의 1929호가 승인됐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오늘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란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마크 토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 안보리 결의를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결의를 전적으로 위반하거나 최소한 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우리는 이란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더군요.
네. 이란을 중동 지역 안보의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 달 15일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줄곧 이 이란 핵 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이 전면 폐기되거나 최소한 재협상해야 된다면서 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네. 자, 이란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더 주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테러 분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이란을 포함한 7개 중동 아프리카 국가 주민들의 입국을 최소한 90일 동안 금지하고 또 이들 나라에서 오는 난민 수용도 120일 동안 멈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직후에 이란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항의 성격일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7개국 출신자들의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다음 날인 지난주 토요일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거두기 전까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란에 방문 중이라고요.
네. 장 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어제 이틀간의 방문 일정을 위해서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에로 장관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핵협상을 지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이란을 찾은 목적은 프랑스가 핵합의의 수호자임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란 핵합의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데요.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오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알리 라리자니 국회의장, 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또 알리 샴카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이란 정부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할 예정입니다.
네. 자, 유럽 국가들은 핵 합의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 합의가 지난해 초 공식 발효된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면서 이란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정부는 지난달 대이란 경제 제재를 10년 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새 행정부는 대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란 현지에서 또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어제 이란 테헤란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이란인들에 대한 입국 사증, 비자 발급 건수를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을 올 여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의 이란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연간 4만 1천 건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는데요. 올 여름부터는 8만 건이 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란을 포함한 7개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 미국 정부를 견제하는 성격이 크다고 이 AP통신과 AFP통신 등은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로 교육과정에 공식 표기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본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마스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이 오늘 도쿄에서 열린 광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 다오위다오라고 하는데요. 이 섬과 다케시마, 독도를 말하죠. 이 두 섬을 고유 영토로 표시하기 위해서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이고요. 또한 일본 측은 독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지도 요령에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기로 한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요. 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처음으로 공식 명기하기로 한 이 학습지도 요령 이게 뭔가요?
네, 현재 사용 중인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전부 이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들이 쓰고 펴내는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네.
이 반면에 학습 지도 요령은 이들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의 학교 교육과정의 지침으로 사용되는 이 정부 공식 문서여서 여기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표시되면 곧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현행 학습 지도 요령에는 이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북방 영토, 이 쿠릴 열도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취소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군요.
네, 연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이 영국 정부 상대 온라인 청원에 150만 명이 넘는 서명이 몰린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을 방문해서 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올해 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힌 뒤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요청을 수락했었는데요. 이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같은 서명운동이 영국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 도중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획을 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메이 영국 총리는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으로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상호 이익이 되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국을 국빈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반이민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정책은 미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반기를 든 셀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열흘 동안 거의 매일 여러 행정 조치를 취하면서 이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온 주요 행정 조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의 3분의 2가 사이버 해킹 공격을 당한 적이 있지만 인터넷 보안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법무장관 대행 경질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셀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했습니다. 예이츠 장관 대행이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따르길 거부하자 취한 조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이츠 대행 후임으로 데이나 벤테이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벤테이 신임 법무장관 대행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장관 임무를 대신 맡게 되는데요. 벤테이 대행은 이 일을 맡게 돼서 영광이라며 대통령의 법적인 명령을 방어하라고 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예이츠 장관 대행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예이츠 전 대행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내린 지침이 발단이 됐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지난 금요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과 난민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이를 변호하지 말라고 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는데요. 이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법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물러서자 이 장관 대행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지침 내용이 알려지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오바마의 법무장관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예이츠 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이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예이츠 전 대행이 미국 국민을 위해 마련된 합법적인 명령을 시행하길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이츠 전 대행이 국경과 불법 이민 문제에서 매우 약하다고 묘사했는데요. 백악관 성명은 또 이번 행정명령이 형식과 합법성에서 법무부 법률고문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 행정명령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이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며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예멘과 소말리아 이렇게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3개월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들 7개 나라는 모두 이슬람교도가 주를 이루는 나라여서 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슬람 교도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7개 나라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테러 근원지로 지목한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 조치 내용이 공개되자 미국 안팎에서 거센 항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 가 어제 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법적인 투쟁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서 단시일 내에 이 수백만 달러가 모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비판 움직임에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종교나 신앙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미국의 가치가 위태롭게 됐을 때는 시위를 벌여야 한다면서 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참여 수준에 고무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 상황 좀 살펴보고 가죠. 자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이 상원 인준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이 어제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 또 이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와 비교하는 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취임 후 11일이 지난 시점에서 두 전임 대통령 때는 이 대부분이 인준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의 방해로 겨우 두 명이 장관 인준을 받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어느 정도 진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상원이 오늘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에 대한 인준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무난히 인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표결도 오늘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 새 대법관 후보도 곧 발표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이 새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숨진 앤터닌 스케일리아 대법관과 아주 비슷한 성향의 이 보수적인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 조치를 둘러싼 논란 앞서 살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울 정도의 추진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열흘 동안 이 20개에 달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이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 조치에는 행정명령 또 대통령 각서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는 게 또 행정 조치고요. 또 의회나 대법원이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행정조치를 뭐 남용한다 이렇게 비판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도를 넘어서는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면서 비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취임 후에 거의 매일 이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있죠.
네. 자, 그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 주요 행정조치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주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 조치를 취하면서 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고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또 TPP의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했던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계획을 재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나온 이 행정 조치들을 쭉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들을 시행에 옮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기업 규제를 크게 완화해서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말했었는데 이 어제 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낙태를 제공하는 외국 단체들에게 연방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 행정조치에도 서명을 했죠.
네. 자, 전임 오바마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취임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한 행정조치보다 더 많은 건가요?
뭐 행정명령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이 행정조치의 일종인 대통령 각서를 더 많이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 대통령 각서를 이용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취임 초기에 행정 조치를 대거 발동하는 게 어떻게 좀 흔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보통 이 새 대통령은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취임 초기에 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정책을 아주 대거 되돌린다는 점에서 좀 구별이 된다고 하네요.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이 행정 조치를 발표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비공개로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곤 했던 데 반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장면을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이 새로운 행정 조치에 서명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인들 가운데 해킹 피해를 입은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64%가 어떠한 형태로든 인터넷상에서 해킹 등의 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에 비슷한 조사에서는 18%로 나왔었는데요. 이 그동안 약 3배가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인 3명 중 2명은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버 공격을 말하는 걸까요?
네, 응답자의 약 40%는 신용카드를 통한 사기 결제, 그러니까 자신이 산 물건이 아닌데도 누군가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서 물품을 구입해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고 답했고요. 또 응답자의 35%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도용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는 16%,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는 13%로 나타냈는데요. 비교적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이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제는 사이버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문제는 얼마나 이런 공격을 잘 막느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보안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막아줄 것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12%였고요. 소셜미디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9%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두세 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이 이렇게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진 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여러 인터넷 계정의 비밀번호를 똑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기억력에 의존한다는 응답자는 86%였고요.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이 이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둔다고 답했습니다.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또 12%에 불과했습니다. 또 휴대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4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버 보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강력한 비밀번호야말로 이 사이버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인터넷 계정마다 각각 다른 안전한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또 번호를 바꾸고 또 비밀번호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보안 업데이트를 꾸준히 실행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이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공공장소 등에서 이 제공자가 불분명한 무선망은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을 지지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적인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던 건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키스톤 엑셀이 뭔가요?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은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에서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까지 연결하는 약 1,897km 길이의 송유관 건설 계획을 말합니다. 키스톤 엑셀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 약 83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은 캐나다에서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를 거쳐서 멀리 남부 텍사스주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의 일부입니다.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이미 완료돼서 현재 운용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즉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계획입니다.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은 왜 추진되는 건가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모두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의 경우는 중동 산유국들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를 대체할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된 게 바로 모래 퇴적층에서 추출할 수 있는 타르 샌드 또는 오일 샌드라고 하는 모래기름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에는 이렇게 진흙과 모래, 물과 기름이 섞여있는 모래 퇴적층이 많습니다. 반면 미국 텍사스 멕시코만에는 정유시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채취한 원유를 미국 텍사스로 보내서 이곳에서 정유작업을 거쳐서 국내 소비도 하고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트랜스캐나다가 지난 2005년에 처음 이런 사업을 제안했고요. 캐나다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2008년에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건설을 허가하면서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거대한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은 얼마나 진전됐나요?
1단계 송유관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시작해서 미국 중부 다코타주와 네브라스카주를 거쳐서 일리노이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착공해서 2010년 완공된 이 1단계 송유관의 길이는 장장 3,456km에 달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남부 텍사스주를 이어주기 위한 일종의 연장 작업이었는데요. 2단계 작업은 네브라스카주에서 오클라호마주까지 약 500km 길이의 송유관으로 2011년에 완공돼서 운용 중이고요. 3단계 작업은 다시 오클라호마주에서 시작해서 남부 텍사스주 포트 아서까지 연결되는 780km 길이의 송유관으로 2015년에 완공됐고요. 텍사스 휴스턴 정유시설까지 연장하는 3단계 부속사업은 2017년 운용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송유관들은 가능한 미국을 지나는 구간을 적게 하려고 이 캐나다 영토를 크게 돌아서 미국 네브라스카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유시설이 있는 일리노이주나 아니면 다시 오클라호마를 거쳐서 텍사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스톤 엑셀은 이렇게 우회하는 구간을 줄여서 중서부의 주들을 거의 직선으로 연결해서 거리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자는 구상입니다. 또 폭이 91cm로 기존보다 더 넓은 관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더 많은 원유를 운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키스톤 XL은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The State Department has decided that the Keystone XL pipeline would not serv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 agree with that decision.
지난 2015년 11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유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환경 파괴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이 건설되면 몬태나주, 사우스 다코타주, 네브라스카주를 직접 지나게 되는데요. 모두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수송 과정에서 원유가 유출될 위험성도 클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운반되는 오일샌드, 모래기름은 특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더러운 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후보 시절에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건설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답해서 지지자들의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This is construction of pipelines in this country. We are and I am very insistent that if we're going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키스톤 XL 건설 사업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사업 재개에 물꼬를 텄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 지지자들은 송유관 건설로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송유관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 부대시설과 음식점, 호텔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모든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송유관 건설 지지자들은 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로 운송하는 것보다 지하로 운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베네수엘라나 중동 등 외국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송유관 건설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사업자인 트랜스캐나다 측은 물론이고 캐나다 정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승인을 아주 반기고 있는데요. 트랜스캐나다는 현재 미국 국무부에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재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고요. 미국 국무부는 이를 검토해서 적어도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캐나다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n the red, to be in the red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to be in the red. In the red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how's your bakery business?
Surprisingly, we are not doing so well. We are in the red.
Really?
Yes. And actually, a new bakery opened up right next door to us recently. And since then, we've lost many of our customers.
Oh, I'm sorry to hear that your business is in the red. I'm sure your business will pick up again.
Thanks for that encouragement.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how is your bakery business? 제과점 요즘 잘 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Surprisingly, we are not doing so well. We are in the red.
이상하게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 적자야.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정말? 이라고 하자 제이슨은
아휴, 그래. 사실 요새 우리 옆에 새 제과점이 생기고 나서 손님이 다 그리로 갔지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마이크가
Oh, I'm so sorry to hear that your business is in the red. I'm sure your business will pick up again.
아, 그렇구나. 하지만 네 가게도 다시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to be in the r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s your bakery business?
Surprisingly, we are not doing so well. We are in the red.
Really?
Yes. And actually, a new bakery opened up right next door to us recently. And since then, we've lost many of our customers.
Oh, I'm sorry to hear that your business is in the red. I'm sure your business will pick up again.
Thanks for that encouragement.
Today's phrase is in. I-N. In the red. R-E-D. Red. In the red. To be in the red. If you are in the red, it means that you are either losing money or in debt. This phrase is often used in business to signify a loss. In the red는 보통 손해를 보거나 빚을 지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It is known that red ink is used to indicate losses or debt on financial balance sheets. So that's why if your bank account shows you are a negative amount in red ink, it means that you are in debt.
손해본 거나 빚진 걸 장부에 올릴 때 붉은 글자로 써놓은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That business is in the red
라고 하면 사업이 지금 적자야 라는 뜻이고요.
Elizabeth started a new online business knowing ahead of time that she'd be working in the red
라고 하면 엘리자베스는 적자를 무릅쓰고 새로운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흑자인 경우는
in the black,
in the black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네, 이젠 to be in the red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s your bakery business?
Surprisingly, we are not doing so well. We are in the red.
Really?
Yes. And actually, a new bakery opened up right next door to us recently. And since then, we've lost many of our customers.
Oh, I'm sorry to hear that your business is in the red. I'm sure your business will pick up again.
Thanks for that encouragement.
Let's review. When you are in the red, it means that you are losing money or in debt. In the red. In the red.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이슨 무라지의 Beautiful Mess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got the best of both worlds. You're the kind of girl who can take down a man and lift him back up again. You are strong, but you're needy. Humble, but you're greedy. And based on your body language and shoddy cursive I've been reading, your style is quite selective, though your mind is rather reckless. Well, I guess it just suggests that this is just what happiness is. And what a beautiful mess this is. It's like picking up trash in dresses. Well, it kind of hurts when the kind of words you write kind of turn themselves into knives. And don't mind my nerve, you could call it fiction, but I like being submerged in your contradictions, dear. 'Cause here we are, here we are. Although you are biased, I love your advice. Your comebacks, they're quick and probably have to do with your insecurities. There's no shame in being crazy, depending on how you take these words I'm paraphrasing. This relationship we're staging, and what a beautiful mess this is. Picking up trash in dresses. Well, it kind of hurts when the kind of words you say kind of turn themselves into blades. Kind and courteous is a life I've heard, but it's nice to say that we played in the dirt, oh dear. 'Caus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Taking a guess when the only answer is yes. And through timeless words and priceless pictures we'll fly like birds and out of this earth. And tides they turn and hearts disfigure, but that's no concern when we're so worth i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97년 1월 31일 오늘. 겨울 나그네, 백조의 노래, 송어 등을 작곡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슈베르트는 8살 때부터 교회에서 노래와 악기 연주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후 11살 때 슈베르트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인정받아 빈 궁정 예배당의 합창 대원으로 뽑혀 국립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슈베르트는 작곡법을 배워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는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의 시에 멜로디를 붙이는 등 본격적으로 가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31살의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처녀, 겨울 나그네, 죽음과 소녀 등을 포함해 총 천여 곡에 가까운 음악을 작곡한 슈베르트. 그는 현재까지도 가곡의 왕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58년 1월 31일 오늘. 미국이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개월 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자 미국도 서둘러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국은 서둘러 벵가드 로켓을 시험 발사하지만 실패하고 이에 독일 과학자들이 개발한 주피터 C 로켓을 이용해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Some 3 minutes later, Explorer is in orbit, broadcasting to the world its coded scientific data. Cosmic ray intensity, meteor impact, solar radiation. 무게 14kg에 직경 15cm인 익스플로러 1호는 마침내 지구 궤도에 오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익스플로러 1호는 지구를 둘러싼 강한 방사선 대인 벤 엘런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1958년 오늘 익스플로러 1호 발사의 성공으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